받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좋아하는 휴양지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아름답기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방문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국립공원 주변 마을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피톤치드를 가득히 맡으며 살림을 달리는 ATV, 그리고 혹시 하이킹 도중 길을 잃었거나 고립되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서바이벌 스킬에 대해 함께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스네이크 리버에서 플라이피싱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자연과 하나 되어 자연에 푹 빠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여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유의 나라 미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후 전문 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저희 가이드 브라이언을 통해 옐로스톤 주변 지역도 옐로스톤만큼 아름답고 인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I've been guiding people in wilderness settings for 35 years or so.
야생 가이드를 시작한 지는 35년 정도 됐어요. 미국에 방문하신 분들은 이쪽 지역으로 오시면 사륜 오토바이 라이딩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2인승 사륜 오토바이에 탑승해서 주변 지역을 돌면서 야생 동물들을 찾아볼 거예요. 천천히 돌아보는 거죠.
저는 제 장비를 착용할게요. 준비가 됐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사륜 오토바이는 바위도 넘을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계됐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즐기기에 아주 적합해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지금 우리가 있는 지점에서 북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죠. 관찰할 수 있는 식물이나 동물의 종류가 비슷하기 때문에 옐로스톤 구역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들수와 같은 덩치가 큰 포유류를 야생 상태에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색다른 경험이 될 겁니다. 들수뿐만 아니라 엘크, 무스, 사슴도 볼 수 있죠. 그런 경험을 찾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야생동물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직접 보지 못한 동물까지도 흔적을 남긴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갉아먹은 나무 기둥이 보이나요? 아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나무를 갉아먹고 쓰러뜨린 나무를 끌고 가서 댐을 만들어요. 저기 만들어 놓은 댐 보여요? 이 주변엔 비버가 살고 있는 거죠. 자연 속에 나와 있으면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고향에 온 듯한 기분이에요. 여기서 만나는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죠. 저도 이곳에서 꽤 오랫동안 일해왔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꽤 많이 안다고 자부하지만 그래도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언제나 배울 것이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기분이랄까요? 자연 속에 나오면 그냥 좋아요.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날씨도 좋고 풍경이 아름다워요. 저기 보이는 봉우리 3개는 높이가 3,000m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곳은 해발 2,400m 정도죠. 아름답고 좋은 날씨예요.
브라이언은 야생 생존 강의를 하는데요. 혹시라도 ATV가 고장나는 경우에 대비해 정말 유용한 생존법을 가르쳐줍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연이 제공하는 자원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평온을 유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When you first realize you're lost, a lot of people will panic.
사람들은 길을 잃으면 대부분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주변 지형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훈련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챙겨온 장비를 챙겨 입을게요.
Okay.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해요.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요.
Keep going. Let's see what we have. What do you have?
그렇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져온 장비를 확인해 볼게요.
I brought my extra glove.
저는 장갑을 챙겨 왔고요.
A warm jacket.
저는 따뜻한 자켓과 여분의 모자.
Look at you. Well prepared.
와우,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네요. 저는 이 소형 구급 상자 키트를 챙겼어요. 만일에 대비해야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바람막이도 준비했어요.
A waterproof layer and it's bright colored.
방수 기능에 색깔이 밝은 걸로 준비했군요. 이렇게 펼쳐서 신호를 보낼 수도 있겠네요. 야생 환경에서 눈에 띄는 색깔이라 좋네요.
Yeah.
What else do you have? 그리고 또 뭘 챙기셨나요?
Let's see. I have some sort of a
한번 볼게요. 무슨 대피소 같은데요. 텐트로 만들 수 있어요.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요.
Right. I've got
아주 좋네요. 저는 또 화장지를 챙겼어요. 이게 없으면 물을 써야 하니까 꼭 필요해요.
So when we go to build our fire, this would be great material to start.
맞아요. 불을 피울 때도 이걸 사용하면 아주 편리할 거예요.
Oh, that's what you were thinking. I was thinking this is.
아, 거기까지 생각하셨군요. 저는 화장실 가는 용도로만 생각했어요.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겠지만 브라이언에게는 사방에 식량이 가득하다고 하네요.
Oh, there's all sorts of plants that can be eaten.
주변에 먹을 수 있는 식물도 많고 대부분의 동물도 먹을 수 있어요. 유충도 아주 좋아요. 벌레나 달팽이 같은 생물들은 맛은 안 좋을지 몰라도 생존에는 큰 도움이 되죠.
A little bit of water over here. As you know, water is
이쪽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물은 생존의 필수적이죠. 그래서 깨끗한 물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은 바로 먹지 않고 녹여서 따뜻하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차가운 눈을 바로 먹으면 몸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체온도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지역은 수많은 동물들이 보금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속을 탐험하다 보면 다양한 동물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주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숲의 환경을 존중한다면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I've done some hunting in my life and I've been across cats.
예전엔 사냥도 다녔는데 그때 살쾡이를 본 적이 있어요. 나무 위에서 으르렁대고 있었죠. 아주 날카로운 울음소리였어요. 그 살쾡이도 큰 위협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전 살쾡이를 피해서 갔어요. 살쾡이의 위치를 파악하고 거리를 두면서 멀리 돌아서 이동한 거죠. 그런 상황이 닥치면 거리를 유지하세요. 주의를 기울이고 자연을 존중하는 거죠.
저건 뭐죠?
무스의 배설물이에요. 아주 최근에 무스가 있었다는 증거죠. 속이 말라버린 것뿐이 한참 전에 배설한 것 같네요. 어쨌든 이곳은 무스가 다니는 길이에요.
이걸 불 피우는데 사용할 수는 없나요?
충분히 마르면 쓸 수 있죠. 목걸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야생을 탐험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대한 인식과 창의력이 필요한데요. 안전한 방법으로 피난처와 식량을 찾고 적당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브라이언을 통해 배낭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용품들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캠핑의 기본인 모닥불을 피우는 방법부터 배워보았습니다.
Build like a teepee of material.
전 보통 나뭇가지를 모아서 원뿔 형태를 만들어요. 공기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불이 잘 타려면 산소가 필요하니까요. 그 빨간 가방 안에는 화장지가 들어있어요. 불을 붙일 때 쓸 거예요. 많이는 필요 없고 이 정도면 충분해요. 뭉쳐서 공처럼 만드세요. 잘 마른 나뭇가지 밑에 놔둘게요. 마른 나뭇가지를 찾는 게 좋아요. 부러뜨려보면 말랐는지 알 수 있죠. 나뭇가지로 원뿔 모양을 만들게요. 자, 그럼 이제 불을 붙여볼까요? 저는 나뭇가지를 계속 추가할게요.
Oh my gosh, that caught fire really fast.
와, 금방 불이 붙었어요.
These pine needles are really flammable.
보통 설립해도 불이 정말 잘 붙죠. 마른 풀도 써볼게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작지만 따뜻한 모닥불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여행자들의 긴 모험 끝에 모여서 쉴 수 있는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Do you have campfire starter songs?
미국에도 모닥불 주변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나요?
Oh, yeah.
그럼요.
What do you guys sing?
어떤 노래를 부르나요?
쿰바야.
쿰바야.
산에서의 경치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 서바이벌 레슨을 통해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배우게 되었는데 바로 이 아름다운 곳을 존중하고 그럼으로써 더욱더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You know, the only thing I would say is for people.
새로운 곳을 탐험하려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미리 알아보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캐시 국유림이라고 쳐서 그 지역에 어떤 식물과 동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천 활동을 알아두는 거죠.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까 미리 공부해놓고 현명하게 행동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이제 제가 ATV를 직접 한번 운전해 볼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 산길을 잘 갈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운전을 해서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Bye! 아,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산, 숲길과 눈길을 ATV를 달리면서 제가 운전을 하니까 진짜 뭔가 모험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브라이언 씨 말에 의하면 이렇게 가다가 야생동물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록 오늘 물소는 못 봤지만 뭐 야생 두루미라든지 아니면 매 등등을 이제 벌써 봤어요. 그래서 되게 사파리 같기도 하고 신기한 느낌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ATV를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카메라 감독님도 저희 운전 능력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 다음으로 수많은 동부 아이다호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때 즐기는 재물 낚시를 경험하기 위해 스네이크 강으로 향했습니다.
You must be Tyler.
안녕하세요. 타일러 씨군요. 저는 전솔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We are on the Henry's Fork of the Snake River in eastern Idaho.
이곳은 동부 아이다호에 위치한 스테이크 강의 해리스 포크라고 해요. 옐로스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플라이 낚시를 즐길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던지고 올리기 방법을 써볼게요. 먼저 물속으로 낚시줄을 던진 다음 당겨서 꺼냈다가 다시 던지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So I always thought this was called fly fishing because
낚시할 때 낚싯줄이 날아가기 때문에 플라이 낚시라고 부르는 줄 알았는데 야 알고 보니 파리를 미끼로 써서 플라이 낚시더군요.
Yes, exactly. Yeah, we're fishing.
맞아요. 저희는 모형 파리를 써요. 하지만 물고기는 진짜 파리라고 착각하고 낚싯줄에 걸린답니다. 처음 물고기를 잡았을 때를 기억해요. 물고기를 낚았는데 저도 낚여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플라이 낚시에 빠져 살아요. 바쁘지 않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와요. 설거지랑 집안일을 다 끝내놓고 나서요. 가족들과도 즐기고 친구들과도 즐겨요. 아주 특별한 조합이죠. 낚싯대를 들어올렸다가 저쪽으로 던지세요. 플라이 낚시꾼은 약간 속물이라는 편견이 있어요. 우월의식에 빠졌다는 거죠. 전 젊었을 때부터 벌레나 치즈 등 다양한 미끼로 낚시를 해왔는데 지금은 플라이 낚시가 제 적성에 맞아요. 더욱 즐겁죠? 제가 플라이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양해요. 물론 큰 고기를 낚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예요. 하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죠. 제 책상과 컴퓨터와 핸드폰 화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이곳에 오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죠.
낚시운이 따라주지 않는 첫 번째 낚시터를 떠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로 했는데요. 이동하는 장소로 향하기 전에 잠시 의상을 교체했습니다. 근데 의상을 본 후 잠깐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오랜 기간 재물 낚시를 해온 덕분에 타일러가 낚시를 위해 수집해온 재물들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괴이한 것들도 많았지만 이상하게 귀여운 것들도 보였습니다.
So you have five surgeries trying to remove surgical.
낚시 바늘을 제거하려고 수술을 다섯 번이나 받으셨다고요?
Well, sometimes my friends.
때론 친구들이 펜치로 잡아서 그냥 빼기도 해요. 제 동생은 다리 전문의인데 한 번은 제 뺨에 걸려서 동생이 뽑아주기도 했죠.
Okay, we're just gonna walk across here.
자, 이제 물 안쪽으로 걸어 들어갈게요. 잘하고 있어요. 바지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가 제일 깊은 곳이에요. 저를 믿죠?
Yeah, I do trust you.
Okay.
네, 믿긴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Okay, well, you're not gonna need.
여기선 수영 못해도 돼요.
배를 활용하면 짧은 시간 내에 넓은 면적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지만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낚시를 하면 물고기들이 겁먹지 않도록 천천히 접근할 수 있어 오히려 더 성공적인 낚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We loop it through that little hole right there.
작은 구멍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알처럼 보이죠? 들어올려서 잠시 멈췄다가 저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살짝 돌렸다가 내려놓으세요. 그냥 뭐에 걸린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제 물고기만 있으면 되겠어요. 아이다호 동부에는 플라이 낚시꾼이 많아요. 외지인 낚시꾼들도 많이 찾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다른 주에서도 찾아와서 헨리 스포크뿐만 아니라 옐로스톤에 가게에서 낚시를 즐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낚시꾼들이 찾아와요. 보시다시피 정말 멋진 곳이에요.
비록 직접 물고기를 잡는 기쁨은 맛보지 못했지만 그림 같은 스네이크 강에서의 낚시는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We didn't catch any fish today, but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낚시하는 법은 배웠죠. 잠재력이 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만약 하루 이틀만 더 있었다면 물고기를 때려잡았을 거예요.
I'm just gonna have to be back when the fishing season.
낚시 시즌이 되면 다시 와야겠어요.
Okay, we'll come back and.
그래요. 또 놀러 오세요.
와, 놀랍네요. ATV를 타고 했던 옐로스톤 주변 투어는 굉장히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옐로스톤이 숨겨진 오지까지 다녀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하이킹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외진 곳까지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산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며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생겼고 그만큼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유용한 몇 가지 생존 팁을 배운 후 저도 활용해 볼 수 있게 된 사실 역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재물 낚시를 할 때 저는 진정한 야외인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시 멈춰서 자연과 하나 되는 중요성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또 어떤 이곳의 숨겨진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여행을 떠나 더 알아볼까요? 함께 가시죠.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유은지 씨. 유치원 교사로 일하던 중 학부모의 권유로 중국에 갔다가 자유를 알게 돼 한국에 정착했는데요. 그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그래도 같은 언어를 쓰니까 와, 드디어 한국이다. 되게 친근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때까지 막 중국에서 뭐 막 설라설라설라 막 안 들리는 언어를 듣다가 딱 오니까 와, 한국이다. 그리고 깨끗하다. 너무 깨끗하다. 교양 있는 사람들같이 보였었고 다 매너 있으시고 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는 언어가 통하는데 내가 뭘 못할 게 있을까. 나는 이제부터 여기서 날개를 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것이다. 막 이런 생각으로 딱 왔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외래어 쓰임이 많은 한국에서 유은지 씨는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외래어가 진짜 한 60%는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초창기에 너무 힘들었고 적응 기간이 뭐 은행 일부터 지하철 뭐 버스 다 생소한 거고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네. 화장품 가게 하나 들어가서 뭐 사려고 해도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이걸 뭘 찾아야 되는데 뭘 있냐고 물어봐야 되냐. 진짜 적응하는 게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언어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유은지 씨는 정착하자마자 다시 음악 공부를 시작했죠.
중국에 딱 왔을 때 그냥 빨리 한국에 가서 음악 공부를 더 해야겠다 그 생각을 거기서부터 했었었거든요. 그 아버지 그 사건이 없었으면은 그냥 학교 대학교 가서 뭐 전공하고 배우고 싶은 거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거기서 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래봤자 뭐 시집가고 그냥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여기는 뭐 원하면 시집가서도 뭐 자기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마 살았으면은 오히려 끝났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다가. 그래서 아, 참 오길 잘했다. 그래서 음악 공부는 계속 해야겠다. 그리고 뭐 한국에 가면 당연히 이제 가자마자 음악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학교 알아보고 제가 대구에 먼저 이제 정착을 했었거든요.
유은지 씨는 대구의 한 대학교 실용음악학부에 입학을 했는데요. 클래식 기타를 전공하진 않았습니다.
거기서 과를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장르가 너무 많더라고요. 뭐 재즈도 있고 막 실용음악도 있고 클래식 막 클래식 쪽에서도 뭐 플라멩고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와 이건 도대체 이게 다 뭐냐 우리는 막 주체음악 막 이러고 그 하나밖에 몰랐었는데 근데 재즈를 딱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나는 이제 재즈를 한번 배워봐야겠다. 그때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냥 배우고 싶은 건 일단 배워보자. 그러고 이제 일렉기타로 들어갔었어요. 학과를 이제 들어가서 배웠는데 그게 이제 같은 기타긴 하지만 완전 다른 장르잖아요.
재즈 음악에 흥미를 느낀 유은지 씨. 클래식 기타와는 전혀 다른 줄의 떨림을 전기신호로 바꿔 소리를 내는 일렉트릭 기타를 배웠는데요.
공이라는 이제 공통이 있는데 뭐 축구 다르고 배구 다르고 뭐 농구 다르고 이러듯이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딱 들어가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힘들죠. 어렵고 배울수록 어렵고. 그래서 아 이게 여기 와서 뭔가 새로운 걸 다시 시작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클래식을 또 오래 했었으니까 클래식 기타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거기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여기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이제 학교에서 클래식 기타를 한번 배워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올라왔거든요. 북한에서는 뭐 저희 할아버지 남한이다 보니까 출신 성분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버지 승진도 어려웠었고 항상 이런 차별 대상이었어가지고 최고의 대학에 뭐 다닐 그런 상황이 안 됐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든 다 이제 노력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한번 되는지도 한번 증명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일단은 도전을 해본다 이러고 올라왔었죠.
유은재 씨는 대구에서의 생활을 마친 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목표로 삼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반지하 주택을 월세로 얻어 입시를 위한 연습에 매진하는데요. 과연 유은지 씨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클래식 기타리스트 탈북민 유은지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의 명문사립대학교 벤더빌트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남부 테네시주의 주도인 내슈빌에 있는 벤더빌트 대학교는 1873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명문 사립대학교입니다. 개교 당시 200명도 안 되는 작은 대학으로 출발한 이 벤더빌트 대학교는 오늘날 테네시주의 자랑이자 정신적인 버팀목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벤더빌트 대학교는 현재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연구 중심형 학교인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1905년 대학의 특사 건물인 커클랜드 홀이 화재로 전소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내시빌에 거주하는 주민들, 동문, 재학생들로부터 기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 커클랜드 홀은 재건되었고 2,000파운드, 즉 900kg이 넘는 종탑을 다시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매 시간 이 종탑에서 울려 퍼져나오는 종소리는 밴더빌트 대학이 소재한 내시빌뿐만 아니라 테네시주의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밴더빌트 대학교의 캠퍼스는 내슈빌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약 330에이커의 캠퍼스에 178개에 달하는 학교 건물, 그리고 무려 300종에 달하는 다양한 나무들이 어우러져서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밴더빌트 캠퍼스 자체가 아예 수목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네요. 이 밴더빌트 대학교는 어떤 학사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볼까요?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밴더빌트 대학에서 가장 큰 단과대학으로 4천여 명이 재학 중인 물리과 대학을 주축으로 건과대학, 블레어 음악대학, 또 2천 명 넘게 재학 중인 피바디 교육대학 등이 있습니다. 학부의 우수 분야로서는 공학, 심리학, 교육학, 영어 등이 꼽히며 특히 영어의 창작 교육은 전국 최상위 그룹의 하나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밴더빌트 대학교는 학생들이 강의실과 학교 캠퍼스에서만 학업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점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적성과 여건에 따라서 해외에 있는 대학들과의 학사 교류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밴더빌트 학생들은 영국, 독일, 한국 등 40여 개국 다양한 나라에 진출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밴더빌트 대학교의 학교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비 6,800여 명, 대학원에는 6천 명 가까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들의 90%가 캠퍼스에 거주하며 4년 만에 졸업 비율은 89%, 6년 만에 졸업하는 비율은 94%인 것을 보면 재학생들이 대학 재학 기간 중에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며 얼마나 학업에 몰두하고 있는가 하는 단면을 보게 됩니다.
네, 이런 학생들의 만족도는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의 하나인 프린스턴 리뷰의 조사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프린스턴 리뷰가 미국 380여 개 대학, 약 14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부문별 대학 순위를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밴더빌트 대학교는 삶의 질 부문에서 다른 많은 대학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요. 또 학생들의 행복 순위에서도 2위에 올랐습니다. 밴더빌트 대학교의 교수대 학생 비율은 1명당 7명 꼴인데요. 학생들이 교수들과 개인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은 것도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밴더빌트 대학교의 신입생 입학 현황 한번 알아볼까요? 이 3만 4,300명 정도를 해서 약 3,300명만 입학 허가를 받으면서 9.6%의 입학 허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지원하면 10명도 채 못 뽑힐 만큼 입학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밴더빌트의 신입생 현황을 보면 백인 학생들이 약 40%, 아시아계가 약 15%, 흑인이 12%, 그리고 중남미계가 10% 등 비교적 다양한 분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밴더빌트 대학교의 입학 사정 방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밴더빌트 대학교 역시 다른 명문 대학교들처럼 홀리스트 입학 사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 그리고 SAT와 ACT 같은 표준 시험 성적이 반드시 어느 기준에 달해야만 한다는 일정한 규정이 없고요. 지원자의 학력 수준, 지적인 탐구력, 지도자적인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밴더빌트 대학의 전통을 이을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밴더빌트 대학교의 지원 절차를 살펴보면요. 밴더빌트는 두 가지의 조기 지원 방식과 한 번에 정규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부 대학은 11월 1일에 1차 조기 지원 접수가 마감되고요. 12월 중순경이면 입학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2차 조기 지원은 1월 1일에 마감되고 2월 중순경이면 입학 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되는데요. 이 벤더빌트 대학으로부터 조기 입학 허가를 받게 되는 지원자들은 반드시 다른 대학들에 지원한 걸 모두 포기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규 지원의 경우는 1월 1일에 접수가 마감되고요. 3월 말경에는 입학 허가 여부가 통보됩니다. 자, 이번에는 벤더빌트 대학교의 재정 지원 정책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벤더빌트 대학교는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들처럼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학생은 누구라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한다는 이른바 니드 블라인드 입학 사정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벤더빌트 전체 학부생의 65%가 어떤 형태로든 현재 학교 측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 벤더빌트 대학교는 미국 대학들 중에서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는 학교로도 뽑히기도 했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벤더빌트 대학이 남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저명한 대학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수많은 인재들을 흡수할 수 있는 원동력은 신생 입학 사정에서 리드 블라인드 정책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 모두에게는 메리페이스라고 하는 장학 정책을 실시하여 우수한 성적과 능력을 갖춘 인재들에게는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장학 혜택을 부여하는 능력에 근거한 장학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Opportunity Vanderbilt라고 하는 이 장학 제도는 미국의 금융공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2008년 벤더빌트 대학이 대담하게 실시한 장학 제도로서 수많은 동문들과 기업사의 지도자들의 모금을 통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재학 중인 대학생 단 한 명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중도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하차하는 일이 없게 하자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장학 정책을 통해 우수한 재학생들은 학비 용자를 하는 일이 없이 각종 장학금과 보조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존해 있는 벤더빌트 동문은 13만 6천 명이 넘고요. 내슈빌 지역에도 2만 4천 명 넘는 동문이 거주하면서 건재한 결속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대학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입니다. 지난달 28일 2024 패럴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했죠. 4,400명의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11일간 선전했는데요. 장애를 극복한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해 실력을 겨루는 이야기는 각 나라 국민과 지구촌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이 시간에는 올해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두 명의 여자 선수를 소개해드립니다. 휠체어 럭비 미국 대표팀의 첫 여자 선수, 또 아프가니스탄 최초 여자 태권도 선수로 지난 2021년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했고 올해는 난민팀에 합류해 실력을 겨룬 선수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사실 이 패럴림픽이요. 하계올림픽이나 동계올림픽하고 비교했을 때 인기는 훨씬 떨어지죠.
네.
예, 패럴림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예, 일단 용어부터 좀 알고 갈까요?
네. 자, 패럴림픽은 하반신 마비를 뜻하는 패러플리직하고요. 네. 올림픽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게 시작됐지만 이게 하반신이 그 마비된 선수만 참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스어 전치사 파라, 뭐 나란히 함께라는 뜻이고요. 올림픽이 더해져서 일반 올림픽과 동등한 위치에서 나란히 함께 가는 대회라는 뜻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습니다.
네, 파라 올림픽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네, 네.
이 선수단하고 대회 규모 면에서도 동학의 올림픽과는 또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장애가 있는 선수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파리 올림픽에서는 40개 이상의 종목에서 329개의 경기가 열렸지만 이 올해 패럴림픽에서는 장애 유형에 따라 세분된 549개 경기가 23개 종목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경기 종목은 하계 올림픽보다 패럴림픽이 절반 수도로 적지만요. 한 경기 종목당 치러지는 경기는 장애 유형에 따라 세분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패럴림픽 수영 경기에 뭐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시각 장애로 나누어진 세 가지 장애 카테고리에 따라서 또 여러 세부 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탁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남자 단식 한 종목을 위한 경기 등급이 1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패럴림픽은 하계 올림픽보다 경기 수는 많지만 아주 촘촘한 일정, 또 상대적으로 참가 선수가 적은 점 때문에 더 짧은 기간 동안 대회를 마칠 수 있답니다.
네. 선수 규모의 경우에 파리 올림픽은 뭐 만 명이 넘었는데 파리 패럴림픽에는 4,400명, 그러니까 5천 명이 채 안 됐어요.
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히스토리 메이커, 미국 패럴림픽의 국가대표 여자 선수 세러 애덤입니다.
네.
팀 USA에 합류한 미국의 최초 여자 휠체어 럭비 대표팀 선수입니다.
휠체어 럭비. 오늘 참 낯선 용어가 많네요. 자, 네. 휠체어 럭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머더볼이라고도 부른다고요.
맞습니다.
네.
휠체어 럭비는 경추를 다친 그 휠체어를 탄 선수들이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하는 혼성팀 스포츠입니다.
네.
4명의 선수가 한 팀이고요. 8분씩 4쿼터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럭비, 농구, 핸드볼의 요소를 결합한 방식이라서 그 둥근 공을 사용해서 특수 제작된 수동 휠체어를 타고 경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휠체어끼리 쿵쿵 부딪히고 또 뒤집히기도 하는데요. 이 격렬한 경기 내용 때문에 살인적이라는 의미의 머더볼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머더볼이라고 부르는 휠체어 럭비 경기에 참가한 세러 애덤 선수 누굴까요?
네. 자, NBC 보스턴 방송이 이 선수를 자세하게 소개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애덤 선수는요, 올해 32살의 백인 여성입니다.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에서 나고 자랐고요.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하고 졸업한 후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마쳤고요. 지금 세인트루이스 대학교 작업치료 조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를 보면요. 처음에는 상대팀 선수들이 애덤 선수를 경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 남성 중심 스포츠에 뛰어든 이름 없고 경험 없는 여자 선수였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네.
하지만 곧 애덤 선수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남자 선수들이 긴장할 만한 실력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리네요.
네.
그런데 애덤 선수가 이 장애를 갖기 전부터 휠체어 럭비 경기를 했었다면서요?
네. 애덤 선수가 처음 e스포츠를 접했을 때도 장애 아동을 돕는 작업치료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애덤 선수의 멘토이자 휠체어 럭비 선수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의 작업치료 교수 캐리 모건 박사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애덤 선수가 참여를 하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러나 2016년 석사과정을 마무리할 즈음에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들은 애덤 선수의 그 어릴 적의 부상과 감염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는데요. 알고 보니 고등학교 내내 그 손이 무감각해지고 필요한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컸겠네요.
네, 당연했을 겁니다.
네.
애덤 선수는 어릴 때부터 대학 때까지 뭐 스포츠, 운동을 쉬지 않았던 운동선수를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할 만큼 활동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네.
이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앉아서 모든 것이 천천히 이렇게 쓰러지는 걸 지켜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진단 받은 후에 바로 가족한테 알리지 못하고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말을 꺼냈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다발성 경화증 MS라고 부르던데요. 이게 몸의 기능이 서서히 멈추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중추신경계에 생기는 만성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네.
에담 선수는 오른쪽 몸이 점점 약해지더니 다리를 들어 올리기 어려워져서 걸을 때 상당히 느려지고요. 쉽게 피로해지는 그런 증상을 겪으면서 자주 넘어져서 다치기도 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처음에는 휠체어 타는 걸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가 2019년에 그 휠체어 럭비를 경쟁적으로 시작하면서 휠체어를 타기로 결정했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에게 휠체어는 장애물이 아니라 삶을 더 안전하게 쉽게 해주는 자유를 의미하고 삶을 더 좋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세라 애덤 선수가 어떻게 미국의 휠체어 럭비 국가대표팀에 발탁됐을까요?
네, 궁금하실 겁니다.
네.
자, 5년 동안 작업치료사로 일한 후에 몸을 네. 많이 쓰는 직업이 너무 힘들어지면서 임상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네.
그러던 중 2021년에 휠체어 럭비 미국 국가대표팀에 도전해서 자리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미주 챔피언십 대회에서 국제경기 대회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에 덴마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땄습니다.
네, 와, 장애가 있는 여성으로서 대회 이번 대회 참가했던 소감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애담 선수가 앞선 인터뷰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연약하거나 경쟁력이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패럴림픽에서도 스스로 이를 증명했는데요.
네.
지난달 29일 미국과 캐나다의 첫 경기에서 첫 쿼터에서부터 득점을 하더니 총 6점을 보태면서 미국 팀을 51대 48점 승리로 이끄는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난 2일 미국 대표팀은 일본과의 결승전을 치렀는데요. 48대 41로 패해서 은메달에 머물렀습니다. 세러 애덤 선수는 이 경기에서 무려 14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와, 전 스토리 메이커가 됐네요. 장애가 있는 선수들의 스포츠 축제 패럴림픽의 역사를 새로 쓴 세러 애덤 선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아프간 난민으로 태권도에 도전한 선수가 있죠.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난민팀 대표로 참가한 25살의 자키아 쿠다다디 선수입니다.
네.
자키아 쿠다다디 선수는 선천적으로 한쪽 팔뚝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이 파라스포츠, 즉 장애인 스포츠 입문해서 2021년 도쿄 패럴림픽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하는 첫 여자 태권도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난민팀으로 출전했거든요.
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2021년 도쿄 패럴림픽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 패럴림픽이 시작하기 전에 도쿄 하계 올림픽은 8월 8일에 폐막했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해 8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실까요?
네.
올림픽이 끝나고요. 패럴림픽이 열리기 전인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함락하면서 암울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당시 참 수많은 아프간 난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아프간 내에서 정권을 잡은 탈레반이 국민들한테 억압적인 법들을 강요했고요. 특히 여성들에 대한 인권 탄압은 뭐 유명했습니다.
네.
CNN 방송에 따르면 당시 쿠다다디 선수가 아프간을 떠나지 못하고 숨어 지내면서 집 뒷마당에서 훈련하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SNS, 소셜네트워크에 영상으로 호소문을 올렸고요. 그 메시지가 널리 퍼지면서 스페인 대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공군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아프간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탈출 후 일주일 만에 일본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2021년 9월 패럴림픽에 데뷔하게 된 건데요. 2004년 아테나 패럴림픽 이후 아프간을 대표하는 최초의 여성이자 패럴림픽 태권도 종목에 출전한 최초의 아프가니스탄 여성으로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탈레반 정권 아래서 그야말로 몰래 연습한 결과 그런 역사를 쓰게 만들었네요.
네, 그 쿠다디디 선수가 아프간에 남아 있었다면요.
네.
이 탈레반의 규칙을 어긴 자신이 아마 체포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탈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 힘들었다고 인터뷰에 말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쿠다다디 선수가 파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아프간의 암울한 상황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올해 대회를 앞두고 CNN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쿠다디디 선수는 패럴림픽은 아프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여성들이 강요당하는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도 말했고요.
네.
여성들이 강하고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탈레반, 무장권 문소 그리고 더 끔찍한 위험을 마주했고 그것들을 견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성취에 머물지 않고 아프간 여성들을 위해서 싸운다면서 우리는 강하고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더 큰 의미의 목적이 있다고 출전 각오를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팔 하나를 쓰지 못하는 패럴림피언으로서 탈레반의 통치 아래 사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부각하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네. 이런 심정과 각오로 경기에 출전했던 쿠다다디 선수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고요.
네. 쿠다다디 선수는 지난해 유럽 패럴림픽 챔피언십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올해 파리 패럴림픽에서는 K44, 47kg 카테고리에서 동메달을 따면서 난민 패럴림픽팀 선수로서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하면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네. 메달 획득한 소감도 들어봐야죠.
네. 쿠다다디 선수, 탈레반의 통치 아래서 남성 보호자 없이는 학교에도 갈 수 없고 집 밖에도 못 나가는 아프간 여성들이 자신의 메달에 영감을 받아서 언젠가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 메달을 온 세상에 주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언젠가 아프간과 전 세계 모든 소녀, 모든 여성, 전 세계 모든 난민에게 자유가 주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랐습니다.
네. 이번 주 여행 시 히스토리 메이커로 패럴림픽 히스토리 메이커 세러 애덤 선수, 자키아 쿠다다디 선수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주적 조화와 합주"를 주제로 그래픽 아트와 유화 등의 작품을 선보인 탈북 작가가 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나고 자란 탈북민 강지현 씨인데요. 현재는 패션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 미술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다결이라는 예명을 사용하고 있는 탈북민 작가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예원 기자입니다.
작가님, 그러면 완성해놓고 정말 뿌듯하다 그랬던 이제 원픽 하나 있어요.
아, 저 맞아요. 사실 노란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작품을 그려놓고 보니까 굉장히 괜찮았던.
다결 작가가 한 관람객에게 자신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5층 특별전시관에 마련된 이번 전시는 코스믹 앙상블, 공존과 조화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 다결 작가의 특별 전시인데요. 남북통합문화센터 통합체험팀의 박근희 연구원은 이 다결 작가를 섭외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특별전시를 진행하면서 순수미술 쪽 작가님들을 많이 섭외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패션 디자이너로 먼저 활동을 하고 계신, 상업미술도 하고 계신 작가님을 좀 선보임으로써 색다름을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다시피 보라색,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보라색의 가지 그림이 메인으로 이제 펼쳐져 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이번 작품을 구성하시면서 인간과 자연, 동물, 식물, 다양한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우주적 관점에서 공존을 그려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유화도 있고 그래픽 아트도 있고 그리고 혼합 재료로 만든 오브제 작품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비록 다 다른 물성을 가지고 있고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패션 회사의 대표이기도 한 다결 작가는 이 작품의 그림을 옷에 담아내 탈북민의 이야기가 담긴 제품을 함께 제작하고 있는데요. 박근희 연구원은 그런 부분이 신선하고 또 대중에게 더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결이란 예명은 어떻게 지은 것일까요? 이 작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마늘 타의 이제 물결결을 쓰고 있는데 물이 많아서 이제 흘러내리듯이 이제 저도 또 활동을 좀 열심히 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좀 끼치면 좋겠다는 의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결 작가가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21년부터고요. 기존에 그렸던 작품과 함께 이번 전시에서는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조화들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에 탈북민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소개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고요. 또 이제 더불어서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저 인사이트들을 또 담긴 작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꽃 군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또 흔쾌히 하게 됐습니다. 사실 거대한 외주가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 안에서 먼지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이제 각자의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다 본인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놓고 보면 굉장히 다 다르죠. 하지만 우주 전체를 봤을 때는 사실 저희는 너무나 이제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 의미를 좀 담고자 했고요. 좀 서로 다른 어떠한 오브제들을 좀 사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전체적인 의미에선 이제 우리는 좀 같다는 의미를 좀 담고자 했어요.
그래서 다결 작가는 이번 전시에 메시지를 담은 신작 가지 시리즈를 선보였는데요. 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주제랑 가장 이제 부합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가지는 사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떠한 이제 그 소재잖아요. 식재료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나라마다 가지의 형태가 다 다르더라고요. 오이처럼 생긴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해외 쪽에 가면은 또 이제 그 호박처럼 생긴 모양도 있고요. 그냥 병사리처럼 되게 꼿꼿한 이제 모양의 그런 아이도 있고 중국 쪽에 가면은 동글동글하게 에어박처럼 생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지 형태가 너무 다양한데 이제 가지가 가진 가장 특색 중에 하나라고 하면 색깔인 것 같아요. 보라색을 띠고 있어요. 근데 보라색 아시잖아요. 이제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나와요. 근데 이러한 걸 섞지 않아도 이제 천연적으로 이제 가지가 가진 색깔이 있기 때문에 가지를 좀 작품에 넣었는데
보라색의 조화로운 색을 가진 평범한 가지에 영감을 받은 다결 작가. 작가는 이 작품의 가지를 그려놓고 또 패션 재료 중에 흔한 비즈, 즉 구슬을 활용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전공이 패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비즈를 좀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패션 재료 중에 비즈도 또 되게 흔한 재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흔한 또 패션 재료에다가 가지를 좀 섞어서 그 재료를 섞어가지고 모양을 좀 만들었어요. 지구에 존재하는 재료이고 또 흔한 재료이지만 가지랑 비즈가 무슨 소리야 이럴 텐데 사실 작품을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이질감이 또 느껴지지도 않아요. 참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표현하고자 맞습니다.
또한 남북통합문화센터의 박근희 연구원은 이 다결 작가의 특별한 점을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작가라고 말했고요. 전시장에는 탈북민의 이야기를 담은 그래픽 아트 작품 9점이 선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원단에다가 프린팅을 해서 이제 걸어두었는데 저는 이제 초반에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좀 되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대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누군가가 너는 고향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갑자기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강원도 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이 너무 제가 안쓰러운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살자고 보니 할 수밖에 없었고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결국 내렸던 결론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를 담은 그 친구들에게도 조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나도 너랑 같은 사람이야. 너랑 같은 학교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지금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좀 이러한 이야기를 작품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을 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작품 제목으로 했는데요. 다결 작가의 이야기가 담긴 강지현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결 작가는 이 작품을 위해 주위의 탈북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그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 몇 명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이번에 이러한 걸 좀 하려고 하는데 너희 어떻게 생각하냐. 그 친구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너무 좋고 협조를 해줘서 좀 이렇게 시작을 처음에는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넓혀가기 시작했죠. 막상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나 이제 그 친구가 가진 내가 모르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인터뷰를 정식적으로 해야겠다. 그랬더니 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공감이 너무나 많이 됐고 또 같이 눈물도 흘렸고 그러다 보니 작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디자인 아트 작품 중 박유성이라는 작품을 소개했는데요.
저는 이 친구랑 이제 맨날에 좀 알게 된 사이이기는 한데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친구랑 다시 이제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스케치를 하게 됐었는데 이 친구는 그 친구가 사는 고향에 돌덩이가 굉장히 많대요. 그렇고 이 친구는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감독이 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는 나중에 통일이 되면은 자기 고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꼭 찍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고향을 좀 배경에 담았습니다. 돌덩이가 많은 그 친구의 고향에서 이 친구가 이제 감독이 되어서 영화를 이제 디렉팅하는 모습을 그 카메라 렌즈 안에 좀 담은 작품인데 굉장히 비전이 좋잖아요. 좀 인상에 남았습니다.
이 밖에도 유화와 오브제 작품까지 모두 19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작품을 통해 작가는 수많은 우리가 각각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공유하는 본질을 관람객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다결 작가를 응원하는 관람객 그리고 작품 소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남한 사람들에게도 북한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 돼서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데만 궁금해서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이분은 패션을 위해서 자기의 희망을 위해서 넘어왔는데 또 여기 와서 자기 꿈을 펼치는 분들 보면 너무 멋있네요.
뭐 전시회를 열든 작품 전시를 하든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어떤 활동이 됐든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좋거든요. 제 분야에서 저도 활동을 하고 있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힘들거든요. 자기 전공 분야에 꾸준히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저는 너무 응원드려요.
어쨌든 작품은 작가의 철학이나 스토리가 반영이 돼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우주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은 존재라는 설명이 인상적이었고 되게 심플하면서도 그 안에 메시지를 잘 담아내는 게 정말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 고향이 북한 쪽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통일 관련된 활동들이나 한국에 입국해 있는 북향민들 위해서 목소리를 또 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